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이제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즐거웠어.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뭐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일이란 오늘 저무는 저 해가 산속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새로 뜰 때, 그때가 내일이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참 별 알 수 없는 얘기를 다 하는구만 하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 왔는데 친구를 잃은 이 메뚜기가 외롭게 지내다가 개구리를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가을 내내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뚜기야, 한 계절 동안 너와 정말 참 즐거웠다. 근데 지금은 좀 쉬고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말합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좀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땅이 얼었다가 다시 따뜻한 햇볕이 내려서 그게 녹을 때쯤 되면 그때가 내년이야.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별 알 수 없는 얘기를 다 하는구만 하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 표정이라서 다행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기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학생으로 이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제 젊은 물리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근데 도무지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 하고 이제 속상한데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속상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결국은 성토했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이제 좀 똑똑한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임원단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실에 가서 이 선생님 도무지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물리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떠나시게 된 물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더래요. 별로 웃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고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고요. 나라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최고 기관이 이제 공회라고 공회로서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실력자들 물론 거기에는 학자의 성품 자질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70명이 이제 운영해서 나라를 다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실질적인 권력 기관이죠. 이제 거기에 한 명이었던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는 있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루살이도 내일을 몰랐고 또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거듭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서 이제 그 이제 3장이 맞춰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 사용하는 그 몰약과 향품 이것을 10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 하면은 한 3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파운드보다는 좀 낮은 숫자죠. 리트라라는 단위를 썼는데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이 100리트라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장례 드릴 때 그 향품 100리트라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확신하고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져간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100리트라의 헌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엘리트 중에 그 최고 엘리트가 못 알아들었던 그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거듭남에 관한 것이죠.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을 우리가 2장 23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했다고 해요. 기적 너머에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이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하죠. 뭐 니고데모는 성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뭐 위치는 조금 달랐어도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시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생겼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 진정한 이 구원의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가지게 된 그 믿음 자체는 시작하는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비밀을 구하고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어떤 한 완벽한 세트로서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던 우리 스탠리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에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지 않다고 본다.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진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 기적에 의지하게 된다. 기적은 주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엉뚱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이죠.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보는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막 지고 있어요. 근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3점 차이로 지고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결국 4대 3으로 이겼다. 뭐 이런 거 엉뚱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기적은 필요한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사단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자체는 맞습니다. 일어난 것이 맞아요.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의도와 목적이 거짓된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지금 계획을 성취하고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기적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기적의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항하고 막 반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이 당연히 생겼던 것입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밤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 너무나 쉽죠. 그 높고 권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지도자요 학자가 한낱 나사렛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에게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러 온다는 자체가 좀 체면에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동료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친구 지금 정신 나갔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그 앞에 더 앞서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막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께로 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이상한 얘기죠. 이단자에게 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눈초리를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낙오되고 거기서 참 이렇게 왕따당하기가 쉬워지겠죠. 사실 실제로 성서학자들은 니고데모가 후에 이 산헤드린 공직에서 제명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산헤드린 명단을 보면 니고데모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만 얘기했을 뿐인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답은 질문이 있어야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니고데모는 입으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대답부터 먼저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유대교적인 표현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또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고데모가 이 말 하고 나서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듭난다라고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한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실 때는 이거 그 원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근원을 갖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새로워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맞닿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생명의 무언가가 내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즉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용법 중에 독특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 표현이 많죠. 그냥 원어로 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은 정말 너무나도 확고한 진리이니까 잘 새겨서 듣고 이 진리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으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다 나쁜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과 세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그 맞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렇지만 영으로 난 것이 또 따로 있다.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의 생명을 얻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지금 자연과 세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 이해되고 계시나요? 이해하시지 못하시면 화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 일은 자연세계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어떤 일반적인 또는 원리적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적인 차원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지금 육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지으심을 받을 때 이 육적인 차원의 세상만 살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같이 함께 끌어안고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만 따로 살고 육적인 삶만 따로 살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육적인 삶도 포함하고 육적인 삶에 내가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영적인 것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역사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육이라고 표현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속적이고 그 거짓에 속고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육적인 것을 이제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한은 이 육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과 선한 것의 대조가 아니고 이것은 같이 합쳐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육으로 나는 것과 영의 차원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것 영으로 태어나는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8절에서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의 역사와 같다라는 거죠. 바람은 어떻게 우리가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죠. 아주 미풍은 잘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나가서 바람을 같이 맞으면 그러면 나는 바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라는 사람과 나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과 갈라질 수 없죠. 다 바람이 부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 바람이 분다.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역사도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늘에 분명한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즉 어디서부터 무엇을 얻어서 무엇으로 태어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 완전히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를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줄여서 말하면 사람이 물리적 현상적으로 알 수 있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영의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 우리 땅의 차원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예수님의 하늘의 차원이 우리 땅의 차원으로 임하게 된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미 1장 4절에서도 그림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빛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지금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생명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서두에서의 요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듭나게 되는 역사는 이 세상적인 현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 표적을 믿고 생긴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그래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사람이 또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빨리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네. 대답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가 아닌가 지금 궁금해하시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 될까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라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네. 하여튼 지금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왜 저래? 이 말은 가당하지 않아요. 거듭난 크리스찬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탄력이 남아있고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행실적인 측면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대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경의 어떤 마술적인 신앙으로 지금 바꾸어서 믿고 계시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씨앗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밭에 받아들였다는 것, 그 상태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이 생명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나 거듭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과 인격 밭에 심겨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꿈틀거리면서 이제 싹을 내면서 줄기를 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의식과 정신세계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까? 그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돼요. 아, 우리가 사는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로구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자, 그러면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또는 세상의 모든 어떤 자원들을 받아서 그 자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도 산타페와 우리 UF의 신입생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이 학생들, 신입생들이 그 학생증을 딱 발급받는 그 순간, 이미 이전에 어드미션을 받았을 때에도 어셉턴스를 보냈다면 그러면 그 학교 학생이죠. 그 학교 학생으로서 신분이 거듭났죠? 비유로 말하면요. 그죠? 그 전에는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입학하고 나서 이 학생으로서 거듭났죠. 그러나 거듭났다라는 상태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었다라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뜻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건강하게 잘 그 과정을 밟아가야지만이 마지막에 그 학위라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다다랐구나.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 학기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방법을, 삶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거듭남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아무런 축복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니죠. 그냥 거듭났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니고데모는 실력 있는 종교 학자이면서도 인간의 삶에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땅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이죠. 거듭남 땅에서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로 슝 하고 들려 올려졌다가 거기서 딱 거듭나고 땅으로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거듭남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거듭남의 이 땅의 일을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도 지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일에 거당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사건도 일어나지 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씨앗의 형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학자이고 정말 그토록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면은 일어나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까지도 모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남의 역사는 내가 가르쳐줘야 안다고 치고 지금 구약 백성의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축복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거듭남의 축복은 한데 어우러서 기독교 축복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거듭남에 따라오는 축복 첫 번째 것은 참된 영성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도요 누구나 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스피리추얼리티. 당연히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을 이야기하고요. 사회단체에서도 영성을 얘기하고요.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영성을 얘기하고요. 중독자 모임에 가도 영성을 얘기해요. 우리 중독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른 영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입니다. 기독교 영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통합적인 영성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의 초점은 사랑이죠. 사랑의 영성이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영성이 아닙니다. 무슨 뭐 신비를 보고 뭐 미래를 꿰뚫어 보는 뭐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주변으로서 쫙 뭐 몰리는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사랑의 역사를 담은 영성 이것을 성경은 지금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요절은 뭐죠? 3장 16절 지난주에 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너무나 모르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감잡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안 그러죠.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선하게 살자, 같이 한 대 뭉치자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선함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선함의 역사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선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랑의 실체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영성이 길러질 수 있는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영성을 길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것에 감동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의 명령에 나타납니다. 13장 34절 35절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고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 참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의도에는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그냥 보이지 않게 설명할 수 없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에 너무 미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을 찾고 구하고는 있는데 너무 막연하고 애매한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아직도 어둠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방식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사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서 나는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간절해요. 이런 말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 혼자 해야 될 얘기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루이지아나 우리 구제원군 보낼 때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영성을 길러가는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연결된 측면에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면은 요즘은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어디 다른 유토피아적인 어떤 공동체가 또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느냐? 자, 참된 공동체는 사랑함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공동체라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잘 정의를 내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잠시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간의 목표가 있다고 했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라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세워질 때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유니버설 처치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다,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우주적인 교회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작은 지체로서 지금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자체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그 삶의 특징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가 뭐 100명이 모였다, 뭐 몇십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소명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시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내 삶을 다 해서 섬길 만큼 우리의 역량이 그렇게 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무척 버거운 존재들이라는, 그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뭐 별 문제 없이 뭐 좋게 좋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을 잘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스무 사람 이렇게 사랑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내게서는 아직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 다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되면 또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역사로 지어져가는 참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아멘이 한 분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몇 분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표정 관리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요, 도대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지금 거절하고 있는지 제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내공을 길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 말씀드렸죠. 참된 사랑의 영성이 길러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한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에 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거듭나고서 우리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서 거듭남의 결과로서 목적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 사랑이라는 영성의 그릇이 잘 지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듭남의 축복이고, 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왜 이것이 축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설교에서 다룰 수가 없고요. 다음 기회에 요한복음 강해에 가면서 이제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거듭난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그 거듭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하는 이 정말 나의 연약한 믿음 속이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거듭남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